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별 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네, 지난 3일 저녁에 사실은 이 요셉에 관한 설교를 우리 양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풍성함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다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양 목사님이 이 본문을 하시면서 그 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참 많이 그 은혜를 받고 그 이 말씀의 풍성함과 깊음에 대하여 놀랐습니다만 오늘 제가 또 살펴보려고 하는 건 같은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면에서의 시각을 갖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또 다른 면에서의 요셉 사건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치 우리가 서울거리를 걸어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봉천동이라는 데를 몰랐었는데요. 신학교를 다니는 바람에 봉천동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었습니다. 상도동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상도동에서 봉천동 넘어가는 고개를 올라갈 때는 그 밖은 허허 벌판일 것 같은데 고개를 넘었으니까 서울이 다시 있어요. 거기. 이야 참 넓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저쪽도 홍제동 고개를 넘어갈 때 보면 거길 넘어가면 38선이 나올 것 같은데 넘어가면 거기 서울이 다시 있습니다. 얼마나 서울이 넓은지 모릅니다. 마치 그런 기분이 듭니다. 터널을 하나 빠지나면 다시 서울이 있고 산을 하나 넘어가면 다시 서울이 있듯이 같은 하나의 본문이고 내용이고 사건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도 약속하시는 그 영적인 양식의 풍성함과 오묘함은 일일이 다 저희가 주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깊이 자신들의 부족감을 느끼는 것은 한 사람은 결국 자기 차원에서밖에 성경을 보완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걸 저에게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머뭇거리겠지. 국수틀이라 그러던데 입쪽에다 넣으면 그 국수틀에 넣으면 늘 그 국수가 나온답니다. 뭘 넣어도. 그래서 이 국수틀은 어떻게 생겼나 오늘 보시면 또 똑같은 국수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제가 지금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모세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만 제가 살피고자 하는 건 전부 이런 차원에서 인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이 신앙의 위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가 가진 무엇 때문에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와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이 제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추적하면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 우리 홍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만큼은 양보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꽤 근수가 나갔습니다만 모두 잘라서 월남 난민 주고 뭐 이래갖고 이렇게 뼈만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뭐 괜히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만은 지지 않겠다는 참으로 이 피땀 흘린 정성이 가득한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그렇게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른 문제에 있어서 저를 봐주실 것 없이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에서만은 2등을 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도 못해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기도만은 제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요셉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요셉을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위인. 그가 모든 환난과 고통 속을 거닐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디어 승리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렇게 요셉을 많이 추적하고 그렇게 메시지들을 발췌해내곤 합니다만, 제 국수틀이, 아까도 국수틀이라는 게 말이 좀 틀리지 않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입니다. 요셉이 꿈을 꾼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그 사람이 가졌던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데서 우선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팔려가면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을 하고 거기서 칭찬을 받도록, 주인에게 칭찬을 받도록 열심히 일해놓고 다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도 그 감옥의 책임자 되는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도록까지 사는 동안을 사실은 그가 받아야 할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그가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보다 높은 사람은 바로 한 사람밖에 없는데, 바로도 이름만 높을 뿐이지 실제적인 결재권은 요셉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보라, 요셉은 어렸을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진실한 신앙의 결심을 갖고 있더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흐트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드디어 신앙에 인내를 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 대신에 앉히는 자리에까지 나가고 말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니냐면 이것 때문에 아닙니다. 꿈을 꾸고 싶은 대로 꿀 수 있다면 영화관은 곧 망한다고 옛날에 야곱의 베델 사건을 설명할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꿈을 꾸고 싶은 꿈을 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꿈은 언제나 당하는 겁니다. 요셉이 꾼 꿈이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이지 요셉이 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는 그의 의지의 결심이, 그가 갖고 있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게 다른 모습입니다. 요셉이 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것이 그의 꿈이었다면 그가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얘기하기를 요셉에게 요셉이 나중에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할 뿐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 뽑아내야 할, 우리가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꿈을 보여주셨을 때 요셉이 이 꿈의 가치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오늘 이 시간에 추적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요셉이 꾸고 아 내가 이렇게 될 것인가 될 것이구나 라고 알았다면 이렇게는 또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스스로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그로부터 신앙을 가진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약속들을 그가 붙잡는 신앙으로 그의 인생을 승리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견해도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을 요셉이 언제 아느냐? 그가 그렇게 된 다음에야 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럴 바에는 뭐 때문에 요셉에게 이 꿈을 꾸게 했느냐? 예, 그게 요셉 사건에서 우리가 꼭 얻어 가져야 할 영적인 비밀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메시지가, 주소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자기가 가진 비전을 향하여 의지적인 신앙생활을 해간 사람이라면 우리는 훨씬 요셉을 꺼내놓고 요셉을 보라, 너희도 이렇게 살아서 이러한 축복을 받아, 이렇게 메시지화 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로도 메시지는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알고 믿는 신앙으로 그는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승리를 한 사람이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의 승리를 하자.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두 가지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풀면 세 번째 얘기를 늘 놓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 얘기. 요셉이 자기의 비전을 갖고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려는 입지전적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신앙의 인내를 한 사람도 아니라면 그럼 요셉이 갖는 그의 생애가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은 찾아보지 않게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무슨 설교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시비를 걸러 나온 사람 같이 됐습니다만 왜 이 부분을 우리가 따져야 되느냐 하면 만일 요셉의 사건이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보다 세 번째 메시지가 원래 의도한 것이었다면 어떡하겠느냐 이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세 번째 메시지가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중심된 메시지라는 사실을 제가 증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추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 저는 추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선 요셉이 꿈을 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꿈을 만들어서 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두 번 꾸는데 첫 번째 꾼 꿈을 누구에게 얘기를 했죠? 자기 형님들에게 얘기를 했다 괄세를 받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안 보이는 것에서 숱에 터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꿈 얘기를 하고 터졌으면 두 번째 꿈 꿨을 땐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머리표 두 자리 이상만 되면 알아먹는 일입니다. 그걸 또 얘기했다는데 이 사건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오늘 이 꿈 얘기 이전에 2절부터 보세요. 그 앞에 있는 2절 야곱의 약점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이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나오고 꿈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꿈 꾸기 이전에 이미 형제들 앞에서는 괄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모르고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7살이면 철이 들 만큼은 든 나이입니다.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음을 압니다. 이제 이 꿈 얘기를 해갖고 그가 형제들에게 좋은 대접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요셉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꿈을 알아먹은 게 아니라 꿈이 신기하다는 사실밖에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밤에 꿈을 꿨는데 형님들하고 같이 나가서 벼를 베고 있습니다. 요셉이 베놓은 낯가리는 서고 형제들이 열한 형제들이 베 낯가리들은 거기에 모두 절을 합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그가 알아먹었다면 얘기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상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기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신기해서 얘기를 한다는 건 이 내용이 갖는 영적 의미까지는 아직 요셉이 캐치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이상했을 뿐입니다. 참 재미있는 꿈도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요셉이 꺼내놓은 것으로 성경은 보여집니다. 또 한 번 그게 반복됨으로써 이 사건의 정당성이 또 한 번 발표되는 겁니다. 이번엔 아버지와 어머니도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부모 앞에서 하겠습니까? 장난삼아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겠습니까? 그것이 갖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알았다면 마음에 묻어둘 일이지 그 얘기를 꺼낼 사건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꺼냅니다. 왜요? 양 목사님 말씀 맞잖아. 개꿈이라고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셉은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요셉이 이렇게 평가절하되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평가절하되는 것이 싫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완벽한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이 꿈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인 줄을 알고 그 약속을 신앙으로 품는 사람이다. 모든 환난과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힘입어 인내함으로 승리한 사람이다. 왜 이렇게 믿고 싶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현대인으로서 신앙심이 좋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하수상하니 영어를 모르면 요새는 신앙심이 좋기는 아예 글러먹었습니다. 옛날에는 한문을 알았어야 되는데 요즘은 필요한 책은 뭐든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영화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명화만 골라서 보셔야 되는데 어느 것이 명화인지 모르니까 일단 나오면 다 보시는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TV에서 나온 영화 중에 하나 추악한 얼굴의 천사들이라는 명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뭐라 그럴까? 6.25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잘 모르고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끼리만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 추악한 얼굴의 천사들이라는 영화 내용을 잠깐만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신부가 빈민촌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체육관도 짓고 거기 부모들이 불량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전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신부께서 애를 쓰면서 애들을 데려다가 체육관에 데려와서 농구도 시키고 권투도 시키고 하면서 교화를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이 어린애들에게는 영웅이 있습니다. 그 영웅이 누구냐면 그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유명한 강도입니다. 그 강도는 옛날 불란서에 있었던 알센 루팡 같고 현대 우리나라에 있던 조모 씨 같아서 상당히 큰 짓만 털고 이 불량한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도와주면서 굵직굵직한 사건만 저지르고 있는데 잡질 못합니다. 이 어린애들에게 최고의 영웅입니다. 나도 누구같이 되겠다. 모두가 강도 흉내만 하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너는 대통령해라. 너는 뭐 참모총장이다. 그리고 나는 강도다. 왜냐하면 강도가 더 세기 때문이에요. 지금 대통령 집도 털고 참모총장 집도 털고 이 목사가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이 애들에게 제대로 존경하고 쫓아가야 할 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만들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강도가 잡혔습니다. 잡힌 다음에 보니까 자기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절친한 친구입니다. 하나는 목사가 됐고 하나는 강도가 된 겁니다. 이 친구가 찾아가는데 잡힌 이 강도가 너무나 떳떳합니다. 회개할 기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앞에 놓고 도무지 흔들리질 않습니다. 두려워하질 않습니다. 이 친구가 교화시킬 걸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목표를 바꿉니다. 전기의자에서 죽기로 되어 있는데 죽는 날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의 빚도 없거니와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습니다. 이 친구가 와서 마지막으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친구여, 비겁하게 죽어주시오. 이 강도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자네는 이상한 말을 하는구만. 내가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비겁하게 죽는단 말인가. 나는 떳떳하게 내 길을 걸어왔고 내가 착한 일을 하거나 선하게 살았다고 얘기할 수 없을지 몰라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배짱대로 내 인생을 멋있게 살다 죽는 것으로서 여한이 없는 사람이니까 뭐 때문에 비겁하게 죽는가. 이 목사가 애원을 합니다. 자네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자네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한단 말인가. 자네 같은 인생은 하나로 족하네. 여기 내가 가르쳐야 할 많은 빈민촌의 어린애들이 자네 같은 삶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제발 그들을 실망시켜주게. 자네 죽을 때 제발 좀 비겁하게 죽어주게. 이 친구가 대답합니다. 힘내. 나는 그렇게 못 죽겠네. 또이 친구 전기의자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 방청석이 있어요. 한 200명쯤 방청객이 들어와 앉아있습니다. 뭘 보러 왔냐 하면 죽음을 보러 와 있는 겁니다. 이 강도의 죽음을 강도가 전기실 의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뜻하지 아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를 채우고 발목을 채우고 드디어 전기를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 강도가 울부짖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갑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그때 방청석에 앉아있었던 200명의 방청객 전부 화를 냅니다. 그렇게 화를 내면서 일어나서도 분명히 의자를 팽개치면서도 나갑니다. 한쪽 귀퉁이에서 몰래 눈물을 흘리는 이 목사를 제외해놓고는 왜 방청객에 앉았던 200명의 사람들이 화를 내고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그 강도가 죽음마저도 우습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가 나쁜 일을 했느냐 착한 일을 했느냐와 상관없이 그가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아온 것이 죽음 앞에서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보므로써 조만간 누구나 부닥쳐야 하는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을 대역으로 시켜서라도 죽음 앞에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보상심리라 그럽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지라도 누군가가 하나 그렇게 삶으로써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위로라도 줍고 가고 싶은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의 위인 전기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제시된 인물이 아니라 나는 못 살기 때문에 훨씬 완전한 사람이 성경에 있기를 바라는 이상한 보상심리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목사가 완전하기를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렇게 안 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그렇게 안 살 거니까 목사만은 완전하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목사가 완전하면 완전한 만큼 여러분은 희망이 없으십니다. 왜냐고요? 목사란 여러분을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앞에선 향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대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야 할 길을 앞장서 있을 뿐인 같이 걸어갈 동역자입니다. 전우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뽑을 때마다 우리가 잘난 모세, 잘난 아브라함, 잘난 요셉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렇게 살 의향이 없기 때문에 자꾸 미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미화된 요셉의 사건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신앙생활을 사실은 포기한 것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요셉이 그의 의지력으로 혹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신앙을 붙잡은 그 진실함으로 그의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말 희망 없는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힘있게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요셉은 왜 그 요셉이 되었느냐?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요셉이 누군가를 제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밝혀낼 때 세례 요한의 말처럼 아브라함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하시리라. 이 말이 갖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 요셉이 별거 아니었구나. 이 요셉을 여기까지 만드셨단 말인가. 난들 안 될 게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열심과 그의 능력에 우리가 자꾸만 우리 신앙의 근거를 쌓아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거꾸로 갑니다. 오늘 요셉을 여러분 앞에 메시지로 꺼내놓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요셉은 결단코 잘난 사람도 그로부터 출발된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성경에 한 번도 요셉이 신앙으로 이 일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디서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느냐 하면요, 창세기 30장에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0장 24절에 라헬이 드디어 요셉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여기 요셉이 이름이 나오는 첫 번째입니다. 야곱의 네 부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한 부인 라헬이 낳은 아들, 첫 아들이 요셉입니다. 두 번째 나중에 낳는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요셉을 여기 낳았습니다. 그리고 요셉 사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7장에서의 본문밖에 없습니다. 37장에 여기 본문에 의하면 17세 소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17년 동안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록이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싶으시지는 않습니까? 그동안에 요셉은 훌륭한 신앙 교육을 받아왔는지도 모른다.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근데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않을 가능성이 있느냐? 그럴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유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출생한 것은 하란입니다. 그의 외삼촌,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야곱이 피해가서 거기서 그는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요셉이 겪었던 것은 이제 외삼촌을 피해서 자기 부모님이 급박하게 고향으로 도망가는 장면, 야뽕 나루토에서 일어났던 에서를 만나는, 큰아버지를 만나는 두려움, 그다음에 디나 사건, 이런 정도밖에 겪은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기억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요셉만이 겪은 것이 아니라 그의 형들도 다 같이 겪었습니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다 함께 겪은 경험들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37장에 요셉 사건이 나오고 38장에 무슨 사건이냐면 유다 사건이 나옵니다. 유다의 다말 사건이 나옵니다. 아시는 사람은 아는 사건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더욱이 이 가운데는 35장 같은 데 보면 35장 22절 보세요. 35장 22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서머 빌하와 통관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하는 참으로 추악한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건도 그렇고 이 르우벤의 사건도 그렇고 여러분 잘 아시는 세겜성에서의 디나 사건도 그렇고 다들 공정치 못한 사건이요, 추악한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만이 가운데 기록됨으로써 오히려 우리들 앞에 요셉이 그동안 어떤 만큼, 어느 만큼 신앙의 훈련을 쌓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훨씬 부정적입니다. 요셉만 따로 띄어서 어떤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 바에야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특별히 다를 이유가 없다고 보아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겪은 이 굵은 사건 속에서 그의 자녀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성경은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사건을 제시합니다.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성에서 어떻게 적들을 속이고 그들을 죽였는가, 르우벤이 어떤 짓을 했는가, 유다가 어떤 짓을 했는가, 이런 기록밖에는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팔려갑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기록하시며 이런 일이 있게 하시는가? 유일한 레퍼런스가 시편 105편에 나옵니다. 구약 878페이지 시편 105편 16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 19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종종 오해하고 한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 그래서 쉽게 이런 생각이 척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요셉이 이 시련을 이겼다고. 제가 보기엔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훈련을 시킨다고. 이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 외우고 가야 할 오늘 메시지에 중심되는 사상입니다. 요셉은 야곱과 달리 이런 일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성화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성화란 거룩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란 거룩하지 않은 것이 두들겨 맞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야곱이 성화의 상징이라면 요셉을 영화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영화, 성화된 위에 영화, 영광스럽게 되는 일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그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라면 요셉은 그에게 없는 것을 쌓는 과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과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을 뺏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틀린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심고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우리는 훨씬 성화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나 이렇게 맨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일이 생겼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쪽으로 맨 처음 돌아갑니다. 기억하실 것은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어야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시면 편한 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편치 않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배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냐? 그게 욥입니다. 오늘 돌아가시거든 다음 주에 여기 오실 때까지 욥기를 몽땅 읽어 오셔야 됩니다. 안 읽어 오시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읽어보시죠. 이런 관점에서 욥을 한번 읽어보세요. 욥에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재미있는 것은 욥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욥이 어려운 일을 겪자 자녀가 몽땅 죽고 자기도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그리고 아픕니다. 친구 셋이 찾아와서 모두가 뭐라고 지적을 하느냐 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잘못한 것이 없다면 왜 하나님이 너를 치겠느냐? 욥의 대답은 난 없다. 난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내가 왜 의도맞는지. 하나님하고 나 한 번만 만나서 따져보고 싶다. 그게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끝에 뭐라고 판정이 내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판정이 욥의 친구들보다 욥이 옳다고 판정을 내립니다. 욥기에 재미있는 점입니다. 끝에 가시면 욥의 끝은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왜 어려운 일을 내리셨는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누가 대장이냐면 설명을 하십니다. 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보았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박 목사 눈을 왜 조그맣게 했는지 아느냐? 몽땅 이런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욥이 대답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대상이다. 내가 너를 만들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일로 집어넣었다라고 얘기밖에 안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욥기 23장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내가 가는 길을 저가 아시나니 자기가 당하는 일을 욥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그러나 욥이 환난 중에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는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예, 우리 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금이었는데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도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린 진흙입니다. 진흙을 진흙에서 좋지 않은 것을 골라낸다고 해서 금이 되진 않습니다. 금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로 연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훈련해놓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의 수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최고의 작품을 그려내는 사람 손에 들어간 물건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조각가가 갖고 있는 만족한 수준까지 이르도록 쉴 데 없이 깎고 쪼아내고 다듬을 것입니다. 국민학교 1학년 손에 맡겨진 목각이라면 대강 엉성하게 잘라놓겠습니다만 그것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요셉은 그가 가진 신앙으로나 그가 가진 열심으로나 인간적인 어떤 성실함으로 그의 출세와 성공과 상급을 얻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선언해놓고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요셉은 그걸 몰랐습니다. 언제 아느냐? 이때 가서 압니다. 창세기 42장 찾아보시죠. 창세기 42장 6절 구약 65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동지방에 7년 동안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의 형제들이 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 된 요셉을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만나는 장면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열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도 이제야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꾸게 하신 꿈이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해보는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아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동안 쭉 모르고 꿈과 관계없이 이루실 일을 꿈을 꾸게 하셨고 이제 생각나게 하실까요? 운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인간의 성실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우리 인생이 붙잡혀 있는 줄 이것으로 도장치시는 겁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계획 밖으로 도망갈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가면서도 모르는 참으로 미련한 죄인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엄청난 것이 많을 겁니다. 성경의 약속들을 읽고 그 축복들을 읽고 그래도 모릅니다. 알 날이 옵니다. 그것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같이
24장로가 그들이 쓴 면류관을 벗어 어린 양 앞에 던지면서 그에게만 경배하고 그에게만 찬양했다는 말이 응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손에 있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며 이루시고야 마는가?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꾼 꿈이 요셉이 꾼 꿈 같겠습니까? 훨씬 많은 것을 꾸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으며 지금 그것을 진행하시며 이미 그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셨으며 이루실 것입니다. 꿈보다 훨씬 확실한 이 책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지가 꾼 꿈이 자기의 운명이요 자기를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의 열심인 줄 모르고 제 꿈이나 꾼 줄 알고 형제들 앞에서 그냥 쉽게 입을 열었던 것처럼 우린 지금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안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중요한 대목들을 우리는 사실 내가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알면서 모릅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릎을 칠 날이 곧 옵니다. 우리의 희망이 뭡니까? 우리의 잘남입니까? 우리의 성실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은혜뿐입니다. 그가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이렇게 요셉을 대표하여 성경에 기록하는 겁니다. 요셉을 도와주나? 요셉을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사 오늘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정말 감사할 만큼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오늘 요셉을 읽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슬픔도 우리가 힘이 있어서 견디고 있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서 견디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걸은 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불안 속에서 가장 크게 기억해야 할 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가 나를 붙잡고 계시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시간을 통하여 한번 확인하십시오.